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셉의 형 십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인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요즘 그저 뭐 재미나는 일, 즐거운 일이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 세상을 볼 때 이걸 재미있는 세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괴로운 세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면 세상을 높은 데서 보게 되면 세상을 높은 데서 보게 되면 세상의 사람 움직이는 것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밌습니다. 즐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저 영화 관람객이 영화 스크린에 영화를 볼 때는 재밌는데 만약에 영화가 실제 동굴 속에 있다 합시다. 동굴 속에서 길이 어딘지 뭐라고 헤맬 때는 그 본인들이 그 동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괴롭지요. 앞으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느 길로 가야 이것이 사는 길인지도 모를 때는 이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한 순간순간 위기고 두렵습니다. 생이 괴로운 거죠. 그게 인생이 괴로운 것은 인생 전부를 몰라서 그래요. 위에서 바라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석구석으로 보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에서 실패와 성공을 그것도 결정내려고 하니까 본인이 쫙 긴장을 하는 겁니다. 내 행동 잘못하면 자칫하면 나락에 질병이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모르니까 구석을 아니까 구석에서 개미가 서로 개미 싸우듯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의 매일같이 위기고 매일같이 스트레스고 긴장이죠. 그러나 끝을 알고 전부를 알면 인생을 느긋하게 즐기면서 여유만만하게 유유작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그 상가 시비 걸어도 웃으면서 넘길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힘든 인생이지만 즐겁게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형들이 우왕좌왕한 것은 즐기고 있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 요셉은 형들을 압니다. 날 팔아먹은 사람들 알아요. 그런데 형들은 곡식 사러 온 형들은 설마 그때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이 이 그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권자여 오를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는 거야. 요셉은 부시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부시하고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어요. 물론 좀 지가 노력하는 데서 좀 되기는 뭐 동석이라도 좀 되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하는 있어서 절대로 그건 요셉이 아닐 거야. 아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형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애굽 나라에만 가뭄이 덮친 것이 아니고 형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덮쳤습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냥 뭐 어쩔 줄 모르겠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호통을 치지요. 이 아들아, 응? 이 지금 가뭄 때인데 뭘 더 기대하냐? 근데 소문 듣기는 애굽 나라에서 양식을 그 넉넉해 가지고 비축해 나는 것을 판다는데, 너희들 가 양식 좀 사왔나? 이 아저씨 굶어 죽겠다 그만. 그래서 호통을 치고 그들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목은, 오늘 창세기 42장 대목은 그렇게 해서 그 형과 요셉이 만나는 첫 번째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진행시키는가를 봐야 됩니다.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없었더라면 형은 자기 안방에서 나올 유인들이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 박혀있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년 대흉년과 풍년과 흉년과 또 뭐 7년 대흉년이 애굽 말고 이 가나안 지방에서 흉년이 들죠. 그렇게 흉년을 들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흉년인데 하나님의 관심사와 초점은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아줌마가 어떻게 굶어 죽었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온몸에 담고 있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과 그리고 요셉이 받은 축복을 혜택을 함께 누릴 형들과 아버지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느냐 이걸 배후 조정하기 위해서 7년 풍년과 7년 총년을 준 겁니다. 풍년이 없었더라면 요셉 쪽에서 내놓을 곡식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풍년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흉년이 없었더라면 가뭄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 쌓아놓은 풍년 때문에 저축해놓은 곡식을 살아올 이유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곧 어디에 적용시킬 수 있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예수,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게 아버지께서 내한테 모든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권한을 주신 것은, 권세를 주신 것은 영생 줄 자에게 영생을 돌아가기 위해서 제게 권세를 주신 걸로 저는 믿나이다.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져가지고요, 이 종교계에 우리가 몸담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계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알기도, 주님을 알기 전에, 종교라 하는, 종교인 된다는 것, 종교라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종교인 된다는 생각. 제가 알고 있는 상식 하에서는 이렇게 되면 종교인이 됩니다. 진짜 종교인은, 일단 그 부모가, 가정 자체가 종교가 있어야 된다. 있었는데, 우리 가정은, 우리 저 타는 아버지, 어머니 계신 우리 가정은, 아주 지독한 유교지만, 그것도 제대로 유교의 원리도 모르고, 그냥 흉내만 내는, 그걸로 가부장 제도를 정당화하는 그런 지독한 유교 지망이기 때문에, 신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인정하냐?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가? 아무도 있잖아. 신앙하는 것은 고무신 정도 이해해야 돼. 아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요. 종교라고 하는 건 일단 그 종교에, 그 종교가 뭔가 확고해서 그 가정에 아니,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 잡을 때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다. 두 번째, 종교인이 된다는 건 성품이 고아가야 된다. 제 상식 없으면요. 곱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포기한 사람. 좋게 말해서 욕심을 포기한 것이고, 나쁘게 말해서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미리 내빼는 비급자죠. 세상에서 뜰 자신 없어가지고, 어디 도피할 데 없나 해서,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그걸로 떠보려고, 뜰 수도 있었는데, 그걸로 떠보려고 하는 그런 종교. 처음에 성품이 착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신부들과 목사들은 일단 일반 노가다보다는 성품들이 괜찮아요. 노가다보다는 성품들이 곱고, 뭐 속내야 뭐가, 무슨 내복을 입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겉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이거 양처럼 순하니까, 성품상은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성질이 느긋해야 되고, 네. 예? 우리 어머니 감당하면 이거는 뭐, 뭘 살아먹나오? 성질이 느긋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위협감을 주지 않아야 돼. 그렇게 가정이 정교해야 되고, 고화해야 되고, 세상의 불의와 그저 세상에 나가서 썰락 하니까 힘이 붙이니까 소극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살자를 마련하고. 네 번째, 혼자 하는 게임을 즐겨야 되고, 그 고독을 취미가 뭡니까? 고독입니다. 이래 돼야 돼요. 고독을 취미로 가진 사람. 이걸 좋게 이야기해서 해서 나쁘게 하면 의지력 없는 사람. 그렇죠. 의지력이 상실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그 저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정말 그런 식으로만 짜여진다면 이거는 필연이죠. 니는 뭐 그 저 생명선 보고 어디 뭐 중위가한데 보니까 정직하는 니는 존경돼야 되겠다 이랬는데 과사를 보니까 존경돼야 되는데 그래 되면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우발적 그 필연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은 바로 그런 털, 예, 나는 때 죽어도 종교는 아니야. 그런 털을 넘어 서게 해야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오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오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해서 종교인으로서 한번 떠보려고 하는 그런 술책 자체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좋은 말만 골라사오면 남들에게 도움 유치하겠는가? 그러면 내가 하는 교회는 목회 성공하겠지. 난 그러한 그 통법 굴리기, 그것조차도 포기를 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포기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진정 믿으신다면, 마음만 같으면 나는 예수 버린다. 라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마음만 같으면, 돈이 됩니까? 이건 뭐 예수 믿는다고 취직을 시키게 됩니까? 결혼을 시키게 됩니까? 뭐, 예수 믿어서 내한테 이득 본 건 뭐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신경만 더 쓰이고. 내가 토대가 되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면 그칠 것이 없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데 괜히 사슬 고생한다 식으로 내가 고개 숙이고 하나님 말씀 들춰버리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에 아, 그 말씀은 그 말씀이야 은함 이러면 옆에서 자꾸 간섭받잖아. 잔소리 듣기 싫어. 잔소리가 나오잖아요. 잔소리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럼 잔소리 듣기 싫어하나요? 싫어하는데 잔소리를 사슬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건 참 웃기지도 않는 행동 아닙니까? 따라서 적어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마음만 같으면 이익만 따진다면 나 하나님 버린다. 예수 있으면 얼굴 코빼기 한 대 봐라.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천둥 누구 가봤나? 진짜 천둥 누구 가봤나? 이런 식으로 대법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천국은 말씀 속에 있고 지옥도 말씀이 있다 하니까 있다 하는 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감정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떤 비전을 한 게 아니고 요셉이 비전을 꿈꾼 것도 아니고 그냥 꾸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꿈꾼 것도 우연이듯이 그 우연으로 지어진 그 말씀은 이제 7년 대풍년 환란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형들과 만나는데 왜냐하면 형들 뒤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은 잘 들어보세요. 요셉에게 국무총리에게 했던 그 축복의 원천은 사실은 요셉이 아니에요. 국무총리 요셉이 있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축복을 준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을 준 게 돼요. 원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그 원주인은 야곱인데 야곱은 지 아들 죽었다고 지금 나답해져 있는데 뭐 어떻게 그저 축복 그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만나는 게 7년 대환란 시는 제 축복이에요. 다 풍년과 형년입니다.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 나오죠. 27장 2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은 대목입니다. 27장 29절에 보면 만일이 너를 숨기고 일곱이 너를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축복을 받으라. 이것이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원래 축복받은 야곱에게 이게 되돌아가야 돼요. 야곱이 다른 형제들에게 주가 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실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켰거든요. 그 요셉이 모든 것을 몽땅 이루었고, 요셉이 잃었던 그 축복에 그 주됨을 이제는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하느냐. 원래 축복을 받게 된 야곱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인수인계합니까? 이게 재밌어요. 그게 왜 재밌냐 하면 인수인계할 때 요셉에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식 하나가 붕 떠붙죠. 빠져버렸잖아요. 자식 하나가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식 하나가 빠졌을 때 그 빠진 자식에 대해서 형제들이 아버지나 형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를 확인하는 것으로 축복을 받을 만한가 안 받을 만한가를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요셉이 축복을 이룬 것은 아버지의 지시나 형들의 지시에 다 된 게 아니고 아버지 형들은 요셉을 아예 불불불한 인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차버렸어요. 차버렸기 때문에 형들이 계시가 성취되는데 어떤 도움 줄만한 어떤 그런 역할이 되지 못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이에서만 구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무총리 된 그 권력과 그 힘을 수용하려면 그 자기 자신에 의해서 떼내버린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 대해서 그들이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뭔가 빠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책임과 죄에서 의식, 회개가 돼 있어야 그 축복이 거기다 딱 악으로 맞춰서 딱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요셉에게 양식 사러 오니까 돈 줘서 양식, 야, 양식 줘라! 보내면 되는데 형들한테는 양식이 축복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에요. 우리 민족은 다르다 이거죠. 특별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민족은 양식 가지고 아침에 이야기하자면 밥 먹고 사는 인간들은 그걸로 땡이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요셉에 당했던 일들을 그들에게 집어넣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식 그냥 돈 받고 양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만들죠. 어떤 일을 만듭니까? 형제 중에서 누구 하나 빼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끔뿍하고 오 위대하신 구무총리요. 총리 대신이요. 우리는 저 멀리서 가난 땅에서 가뭄 들어서 양식 사러 왔습니다. 우리 참 부탁하네. 제발 양식을 받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셉이 야, 그래서 즐기는 거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 이야기했잖아. 즐긴다 계속 그 말 아닙니까? 너가 간첩이제. 너가 간첩이제. 간첩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들이 간첩이 아닌 우리는 아주 뿌리가 가문이 있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지금 여기 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고향에 계시고 그리고 동생 하나는 죄송합니다만 동생 하나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또 동생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또 같이 유호가 생기면 병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가 속상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어느 간첩이 그렇게 저거 집안 식구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새 그러니 간첩이지. 야 이거 내가 말은 그래. 이거 뭐 내가 말을 그 사는 건 누가 어느 뭐 못할 놈 뭐 있노. 좋다. 그렇다면 너가 간첩이냐 아니냐를 확인해보자. 너가 방금 한 말대로 진짜 그런지 내가 확인해볼 거야. 그럼 우리 뭐 어쩌란 말입니까? 너희들 형제 중에 누구 하나 나머지 형들 다 놔둬라. 누구 하나 가가지고 아버지 데려온나. 아니다. 다시 이야기할게. 형 너희들 다 하고 한 사람을 딱 잡아둬라. 그래가지고 너희 말대로 아버지 계시고 동생들 다 데려오면 그때 너희들 간첩이 아니고 진짜 내기 내가 진짜 양식 없어서 사러 온 사람인데 인정할게. 예, 전체를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그들 이제 즐기는 거죠. 위에서 보니까. 그런데 요셉 씨 즐기는 건 좋은데 지금 그 막상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 형들은 완전히 주저앉는 식이에요. 완전히 모든 신장이 툭 내려앉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내놨느냐 하면 그 17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에게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보게 하시기로 하더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아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42장 22절요.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다 하니 빛에 통변을 채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그 동생 그 요셉 그 팔지마라 하더라. 내가 당시 어디 뭐 영웅으로 사이에 너가 그게 혼잡하다고 그래 너. 아이고 꼴 좋다 그래. 어? 아이고 지금 내 가슴 아프게 되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낭패가 주어진 것은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 그 핏값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보복을 지금 행하고 있는 중이다. 정신 좀 차리자 우리. 우리 정말 잘못 요셉 팔아 한건 잘못됐다. 비록 과거 이야기지만 우리 과거에 그 나쁜 짓 한 것은 나쁜 짓 한 걸로 우리 인정해야 될 거 아이가.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이런 날들에 이 세상에 이런 날들이 어디노?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다 듣고 있죠. 요셉이 뭐 지가 뭐 고향말 모르겠습니다. 다 통역을 세안하고 제가 다 알고 있죠.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직도 나를 파버린 데서 그놈 까불다가 잘 됐지 뭐 당연하지 이래 생각하는가. 아니면 동생 하나가 빠져버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계시 받은 자가 빠져버린 게 대해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냐, 정말 우리는 그 아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이냐를 그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했던, 모세 본인이 당했던 일을 똑같이 시킵니다. 시므이를 하나의 볼모로 잡아가지고 딱 꼬불치 놓고 남친이 다 보내봅니다. 다 보내보니까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하냐면 바로 아버지 야곱이 제일 가슴 아파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믿는다. 뭐가 아쉬워서 하늘을 믿습니까? 돈만 있으면 되지 뭐가 아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고는 안 되겠다는 뭔가 허한 마음, 세상은 돈을 쫓아가라, 나는 예수를 포기 못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탐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탐색하는데요? 끝까지 매일같이 어떤 일을 만들어 사건을 유발시켜서 바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까지, 때로는 하나님한테 불평을 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한테 이런 신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러면 나를 안 믿으면 될까? 아이가? 그건 아니고요. 뭐가 그건 아니고, 니 그렇게 뭐 니 사고 그렇게 뭐 니한테 지금 객이나 니 대를 달려면 다 드는 게 아니고요. 사도 나도 참 내 믿음 자극마약을 이런 게 알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계획이 반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진짜 예수님이 소중하냐, 세상이 소중하냐, 요셉이 소중하냐, 양심을 묻고 튕기면 도망가면 그걸로 끝났느냐, 그걸 해마다 우리한테 어떤 권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발적인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 형들에게는 진정 양식보다 더 영원한 양, 중요한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요셉은 희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시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버는 그 기쁨보다도 내 대신 채찍 맞은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시련, 이 모든 것이 참 너무나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길게 보지 못하고 그저 코앞에 있는 일만 챙기는 우리의 철없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제는 독수리처럼 높은 데서 세상을 낮게 보면서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처음과 끝을 다 아는 여윳만만한 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